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형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을 함에 있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그 이유로 그냥 진심만을 말하면서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했지만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과연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듭나면 위험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면 위험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회심하면 이전에 없었던 열심을 갖거든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면 위험해진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열심히 지나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십자군 운동이 그 한 예고 또 유럽의 개신교 교과들이 신대륙에서 식민지 찬탈 전쟁을 벌인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과 분별을 갖지 못하니 그 열심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 그 사람 좀 그렇더라. 아, 목사님 좀 이래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연약함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은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앞선 8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심장이라는 이 단어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내장을, 창자를 사랑과 자비의 좌소로, 감정의 샘터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심정과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고 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마음에 영적으로 이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기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되어 있죠. 사랑과 기도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아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기도 제목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항상 기도한다 그랬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직접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평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평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 전도자인 바울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복음 전도자로 수고하는 바울을 전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수발을 들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단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사랑을 가득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는 그냥 생명을 연장하고 이어가라고 살려놓으신 게 아니죠. 왜 살려놓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타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만 그만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도 과분합니다. 이렇게 상해서는 안 되고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그처럼 받고서도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니 우리의 삶도 이런 것에서 더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든지 갑자기 심장 마비사를 하든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의 삶은 다소 나은 삶이 아니라 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지 사랑이 풍성해지기만을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큰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둔감함으로 풍성해지기보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과 지식 없는 사랑은 둘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성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의 성품, 기질, 성향이 뭔지 알고 그에 맞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대로 했으면 된 게 아니고 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감상주의나 주관적으로 치우치기가 쉽고 지식만 가지면 냉철한 분별력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품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흔히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눈을 뜨고 사랑해야 됩니다. 한면으로 보면 마음에 미움이 싹 들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보고 다시 쳐다보고 성도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사랑이죠. 내 마음의 길이 가는 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지식만 아니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모든 총명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이 말은 모든 총명은 폭넓은 통찰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다 살피는 거죠.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것인지, 과거 이 사람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고민을 할까 생각하는 거죠. 어느 한 부서만 아니라 소외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살피는 거죠. 이게 바로 폭넓은 통찰입니다. 헤아림이죠. 사랑이 이런 지식과 헤아림 속에서 실행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명하면 우리가 좀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뭐 총명탕도 있고 그죠? 근데 총명이라는 단어는 안목, 통찰력,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모든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통찰력은 도덕적 지각과도 연결이 됩니다. 윤리적 판단,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통찰력이죠. 그러지 않으면 아우르기나 하는데 하나님의 도덕 윤리에서 볼 때 전혀 빗나간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폭넓은 통찰력, 도덕적 지각으로 더 풍성해져 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식과 분별력이 없으면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식과 분별을 갖는 것은 사랑을 잠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을 억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지식과 분별력은 사랑의 순도와 사랑의 가치를 지켜줍니다. 이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랑이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륜,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통제를 못 받는 사랑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바울은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마치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통찰을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으로 분별을 해야죠. 내가 가진 것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이런 다양한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이 하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라는 것 중에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 중에도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제품 중에도 탁월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걸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 적어도 신자라고 할 때 어떤 정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존 오웬이 영적 사고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영적 사고 방식. 이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때 자신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결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의 것이 있는데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나면 최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결국은 선택하는 그 순간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다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선전할 때 이것은 타사 제품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르다라고 할 때 그 다르다는 말은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르다는 뜻만이 아니죠. 우월하다는 뜻이죠.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본래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좋긴 좋은데 더 좋은 게 있고 선한 것이긴 한데 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옳다 그르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초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경우들이 많아서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칠 영향 또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비상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좋아 보여서 그 일을 선택했는데 그게 직업으로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좀 더 생각하고 사고했더라면 사실은 물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분별을 갖지 못함으로 사실은 최선의 삶이 아닌 차선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고 사탄에서 속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일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속임에 능한 존재예요. 사도 베드로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신앙 고백 잘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잘 해놓고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정작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를 설명하자 막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죠.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역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어디 역사하느냐면 생각 속에 역사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옳지. 내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여 그 일에 엉뚱한 에너지를 쏟도록 만드는 이런 존재가 사탄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혜와 폭넓을 통찰력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이어지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본래 사실은 또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여 여기서부터 사실은 다른 문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다시 문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탁월한 것을 분별하기를 구하는 목적은 뭐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나아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 분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지식, 총명, 분별, 그 다음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워낙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진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빠진 지식, 폭넓은 통찰력은 사람의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이 말은 햇빛 속에서 판단되는 것, 분명하고 명백한 것, 위선이 없는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어떻게 살지요? 죄악을 거절하고 거룩함과 선을 존중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죄에 대한 생각과 상상을 물리치고 은밀한 죄를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한번 클릭해볼까? 실컷 보는데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아무 티도 흠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깨끗함을 관리해가는 거죠. 내 마음에 헛된 생각, 잡된 상상들 들어오면 이것들을 계속 걸러내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욕심이 자기 마음에 지배를 했을 때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만약에 죄악을 즐겼다면 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은 참 복잡하고 어리고 힘듭니다. 요즘에 또 뭐 AI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써야 될지. 요즘에 논문 쓰는 것도 AI가 써줘요. 실제로 써줍니다. 각주까지 다 따라줍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어떤 책에 좀 좋은 글귀를 검색해달라 그러니까 검색을 다 해줘요. 각주 달아달라 그러니까 각주를 밑에 다 달아버려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AI를 써야 되겠습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죠.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식과 폭넓은 통찰력 뿐만 아니라 분별력과 진실함의 덕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꽂히면 큰 것을 못 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의의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언뜻 보면 의의 열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전가된 의로 인한 열매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칭의의 열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의 열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관용구예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 6장 12절에는 공의의 열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이 말은 이처럼 의인의 열매, 공의의 열매라는 이런 관용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절 하반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라는 이 표현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는 의의 열매라는 이 표현도 진실 허물 없이 의의 열매라는 이 표현도 하나로 이해해야 돼요.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진실하여라는 표현, 허물 없이라는 표현, 의의 열매라는 이 세 가지 표현 그런 면에서 다 윤리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계획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가 있었죠. 데이비드 반 드로넨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도덕신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덕신학이 뭐냐?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의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옳다고 얘기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실 이것이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성품도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열매 어떻게 맺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의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장과 결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명제만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이러면 열매를 그냥 맺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런데 그 문장 한번 읽고 그 문장 묵상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그냥 막 맺나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근거와 기초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6절에 이 말씀의 주석과도 같은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잖아요. 그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경은 거의 짝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사람은 자기도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예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되죠.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운명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느슨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신앙서를 읽든지 기독교 세계관과 관계된 책을 읽든지 세미나에 참여하든지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 다듬어져야 되죠. 그래야 올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암송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뭐 자꾸 암송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헬리스 쿠걸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풀이 자라게 하시고 식물이 사람을 위해 쓰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농부의 수고가 필요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혼 속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무한한 힘의 작용이 분명히 개입하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경작하지 않은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뿌리 뽑으며 가지를 뽑아내므로 은혜의 씨앗과 하늘의 이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탁월한 설명이죠. 딱딱한 땅 갈아엎고 자갈 걸러내고 땅을 기경하고 하늘의 이슬을 받아들일 준비해야죠.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산상손에서 말씀한 바대로 우리는 곡식에 한 키나 자라게 할 수 없다. 머리털 몇 센치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통찰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날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처럼 신자들을 겁박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리스도의 날을 의식하지 않으면 삶이 복잡하고 투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좋은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아파트 이사를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가재도구, 가전도구도 새로 다 사고 다 준비했습니다. 이사를 딱 갔네요. 근데 딱 가보니까, 물론 그럴 일은 사실은 별로 없지만, 뭐 미리 다 가보고 이사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딱 갔는데, 내가 사놓은 가구와 내가 사놓은 제품보다 두 배, 세 배 좋은 제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산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그걸 알았더라면 그 제품을 사는데 돈 안 썼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종말의 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서게 될 사람이죠. 우리가 민다라고 할 때 그걸 믿잖아요. 내가 그냥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을 의식한 삶으로서의 오늘이 되어야 되겠죠. 단지 연말, 단지 은퇴, 이것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내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고 내가 그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죠.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최덕수 목사 수고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의 찬송이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대상이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자족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들러리가 필요한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친히 희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 탁월한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흠결 없이 일을 완벽하게 쳐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일을 하는 것 좋지만 완벽하게 일을 하는 목적이 진실함과 거룩함 그 자체보다 그 일을 하게 됨으로 나에게 돌아올 명성을 더 의식한다면 그것은 자아숭배고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그 일을 일사천리로 잘 해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는가.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 과시. 이게 목적인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자기 도취감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안 돼가지고 자기 좌절감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헤어나지 못한다든지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섬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동기와 목적을 살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왜 우리가 모였는가? 무엇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성경도 읽고 이를 위해서 기독교 고정 강독도 하고 이를 위해서 구역 모임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좀 어려운 신학 서적들도 좀 읽어내고 또 우리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니까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좀 찾아서 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사고를 잘 다져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지식과 폭넓은 통찰력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 뛰어나고 빼어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야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분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2024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개월이 다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삶의 기한들, 삶의 에너지들,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항상 마음에 품고 내 삶 가운데 이 내용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순간순간마다 어떤 양당간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성을 사용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최선이 아닌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 작은 일을 하게 하시고 바쁘게 일을 하기보다 천천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과 분별을 가지고 주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가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